지난주에 에스라스를 가지고 공부를 좀 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스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아이디어가 별로 와닿지 않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사람의 머리를 뽑아버려요. 그런 아주 뻔히한 그런 그림은 좀 기억하시면 아 이런 말씀이 느헤미야에 있구나 생각할 수 있죠. 느헤미야 13장은 사실 마지막이고 마지막을 보아야만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13장을 읽기 전에 우리가 조금 복습하는 의미에서 제가 그림도 가져왔으니까 한번 보시죠. 에스라 1장부터 있는 그런 내용들을 슬라이드 몇 개만 하면 다 끝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남쪽 나라와 북쪽 나라가 나뉘어져 있고 북쪽 나라는 이미 130년 전에 망해버렸고 이제 남쪽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데 저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저렇게 점토판에 역사적인 그런 고고학적 유물로 남아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노라라고 해서 유대인들의 촛불이 있죠. 저것이 성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귀한 물건이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물건들이 바벨론의 보물창고로 다 옮겨지는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저기에 나온 사람들은 옷을 잘 입은 거 보니까 바벨론 사람 같은데 그러나 그 다음 슬라이드로 보면은 그거 보기 전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쪽에 살고 있었어요. 여기서 이쪽으로는 바로 가면은 사막이니까 못 가고 저 위로 올라가서 강 따라 이렇게 다시 내려와야 이렇게 되는 한 5-600마일의 먼 길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림인데 불타고 무너지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포로로 지금 잡혀갑니다. 군인들은 바벨론 군인들이죠. 가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귀인들이에요. 고관대작들. 그래서 한 1만 명이나 잡혀갔어요. 저기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집도 없고 절도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다 남아있었죠. 고레스 왕 새로운 제국이 탄생하면서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룹바벨의 인도하에 한번 간 적이 있고 그 다음에 한 50-60년 후에 저기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에 따라서 예, 빨간선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러한 스토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 성경의 내용입니다. 아까는 잡혀갔던 그림인데 돌아오는 그림이에요. 저게 무너진 성벽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눈물로서 기도한 이유는 본토 땅에 있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더라라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수심이 가득 찬데 그 얼굴의 용모를 왕이 보고 내가 수심이 가득 찬 일이 웬일이냐라고 했을 때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임명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을 다시 재건하는 스토리가 느헤미야서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와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이제 다시 건축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스토리가 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복잡한데 요약을 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이미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스룹바벨의 리더십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때 성전 기초를 놓았고 그때 방해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했죠. 그러나 그 방해꾼들의 방해를 다 물리치고 성전을 봉헌합니다. 그래서 데디케이션 하는 그런 스토리가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 저희들이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에스라는 전공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공부 많이 하는 학자니까 불타는 열정은 무엇인가? 아, 우리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하나님 율법을 모르더라라는 것이 율법을 가르쳐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러 가게 되는 이게 좀 재미있지 않습니까? 포로들이 돌아가면 그냥 돌아가면 되지 처음에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이 두 번째는 율법을 회복하는 그런 이벤트로 스토리가 짜여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려면 하는 이 언약입니다. 언약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나 이사야서나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번, 2번 성전 재건과 율법 회복 이 이야기는 이제 지난주에 다 해석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에스라가 앞에 서서 율법을 가지고 이 백성들이 다 불러 모아가지고 율법을 강론합니다. 어떤 때는 읽고 어떤 때는 강론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엎드려서 이게 눈물로서 회개하고 홍해 자복한 사람도 있기도 하고 이 사람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그 말씀에 동의를 한다든지 기뻐한다든지 슬퍼하든지 온갖 감정들이 이 그림에 다 표현되어 있겠죠. 성전을 다 짓고 에스라라는 이 율법의 전문가가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 성벽을 이제로 증축하고 보수하겠습니다. 그 성이 있으면은 그럼 벽돌만 있으면 안 돼요. 중간에 통하는 문이 있어야 돼요. 문. 그 게이트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게이트는 돌로 안 짓고 나무로 지었던가 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백향목 나무를 느헤미야가 나무를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이제 성벽, 성문을 다시 짓습니다. 내용은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기로 하고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죠. 요 안에 있는 이렇게 좀 길쭉하게 있는 거, 요게 2500년 전에 느헤미야가 재건한 성입니다. 성도 문이 12문이 있죠. 우리가 익숙한 양문이라든지 ship gate, 그 다음에 수문, water gate, 분문 혹은 똥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러한 무너진 벽을 문들을 다 개축을 했다라는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이 느헤미야서 13장을 보는데 1장에서 7장까지의 간단한 내용들을 제가 썸머리 좀 했습니다. 그 1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먼 곳 바벨론 지역에 살면서 사실은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 왕에게 음식을 갖다주는 컵베어러란 장 맡은 관원이라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건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인데 허물어진 성벽 소식을 자기 동족으로부터 듣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Remember,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뭘 기억하느냐?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을 다시 세우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은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야훼잖아요. 유대인들은 야훼라고 써요. 그 이름 자체는 너무나 높으신 이름이고 거룩하신 이름이고 영광스러운 이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이름 하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은 온갖 노력을 다 하는 민족입니다. 이름을 온 만방 세상에 알리는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도록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합당한 기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끄집어내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이것이 1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안색이 변하자 왕이 알아차리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 네, 예루살렘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위 무사들과 물자를 줄 테니까 특히 나무죠. 백향목 나무를 줄 테니까 가서 그것을 수축하고 돌아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그날 바로 아까 12문이 있죠. 양문, 수문, 분문 뭐 이런 문들을 야간 순찰을 다 해요. 순찰을 하면서 느헤미야가 느낀 그러한 그 아픈 감정은 글로 다 표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한 번씩 가다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3장에 있고 느헤미야가 먼 길 5-600마일을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하면 중간에 통행을 하려면 각 방백이나 돌을 지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대규모의 인원들이 지나가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냐라고 할 테니까 그 당시에 반드시 왕의 통행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왕이 통행증을 다 줬어요. 그러면서 왕이 실제로 쓴 조서가 있죠. 그래, 내가 지금 느헤미야를 보내마. 그리고 느헤미야의 임무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제 적어놨어요. 그래, 그걸 가지고 가야 이 왕의 조서라는 걸 보여주고 그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이제 다 퍼지게 됐겠죠. 그런데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산발랏이라는 이방인 높은 사람이 엄청난 방해를 합니다. 밤에 와서 쌓아놓았던 그 벽돌을 다시 무너뜨리기도 하고 사람들을 납치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공사를 하는데 공사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창과 칼, 방패를 들고 조직적으로 공사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5장에 이제 보면은 빈부격차 이슈가 나와요. 이거는 조금 스토리랑 좀 별로 연결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느헤미야가 본토에 돌아와 보니까 거기 남아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랬죠? 그 가난한 사람들이 회복을 못한 거예요. 가난은 계속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데 돈을 빌리게 됩니다. 돈을 빌리게 되면은 결국은 자기 몸을 팔 수밖에 없어요. 노예로 간다는 것이. 그래서 앞으로 기독교회는 반드시 빚 탕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노예 개념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가난하면은 다른 사람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른 버전이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죄는 다른 사람의 노예하에 있음을 해방시켜주는 죄의 문제. 그 죄와 빚과 노예 이 개념은 큰 한 묶음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느헤미야서에 이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현대 경제학적인 개념으로도 이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개념이죠. 이자가 너무 세니까 뭐 만불 빌려주면은 이자를 5,000불 내라고 하는 그런 고리 대금업이 옛날 명동에도 있었다 하던데, 사채업자들.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 파탄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걸 계획을 하는 느헤미야의 활약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는 귀환한 사람들의 리더들 이름을 다 적고 각 리더십 밑에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숫자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자, 이게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책을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죠. 에스라 전반부는 성전이지요,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서 그 후반부에는 학사 에스라를 보내서 율법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벽, the wall입니다. 자, 이 작업이 이제 다 기록이 되어 있고 13장을 이제 펴보시기 바랍니다. 책을 쓰는 작가인데 작가가 쓰면은 보통은 해피 엔딩으로 끝나야 돼. 그런데 해피 엔딩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도 해피 엔딩으로 되는 것 같았었어요. 자, 거꾸로 이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여기에 성전 봉헌이 있습니다. 성전을 이제 다시 다 무너진 것을 다 보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데디케이션 하죠. 하고 나서는 뭐 합니까? 그러면 파티를 해야 돼. 파티. 묶고 좀 놀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주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날이니까. 우리 성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벽 수축에도 사실은 이 일이 다 끝나면, 성벽 중수가 다 끝나고 나면 파티를 합니다. 성경적인 언어로는 초막절이에요. 유월절이에요. 그 초막절 유월절에는 특별히 그 절기가 되기 때문에 원데이가 아니고 세븐데이니까 그 기간 동안 뭘 하겠어요? 회개하는 것이죠.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기간. 눈물만 흘릴 뿐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춤도 춥니다. 이것이 다 어우러져 있는 기가 막힌 그런 내용들이 오늘 느헤미야서 뭐 12장 앞에 11장, 11장 앞에 10장, 뭐 9장, 8장 이렇게 다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는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읽힙니다. 오늘 읽는다라는 말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제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으로 읽는다라는 것이죠. 뭔가를 읽어요. 그리고 실망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소망으로 읽다가 실망으로 끝나기. 이거는 제가 마치 우리 교인들 성경 안 읽는다고 이렇게 메타포로 경고하는 것 같죠. 전혀 그거 아닙니다. 에스라가 나서서 성경을 읽자.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어요. 그럼 회개하고 자복한다는 그거인데요. 초막절을 지키고 참회하고 다 이게 8장 9장을 다 거칩니다. 아까 제가 빚 탕감 문제도 이야기했지만은 여기에 또 나와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빚 탕감 문제는 자기들 안에서의 어떤 경제적인 이슈인데 또 하나는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문제입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까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이 들어왔다는 것이, 그게는 역사적으로 있을 법한 상황입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보시면 안 돼요. 지도자들이 다 잡혀가버리고 나라가 망해버렸으니까 그 빈틈을 타서 이웃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와서 자리를 잡고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다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게 남아있던 유대인들과 그 사람들과 결혼했다는 것이, 이 결혼한 문제를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어떻게 핸들하느냐 보면은 끔찍해요. 이혼하라는 것이, 절교하라는 것이, 혼인을 금한다고 선포를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안식일에 장사하는 이슈들이 있었어요. 안식일에 장사하는 것도 사실은 이방 사람들하고 섞여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러한 일들을 개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은 당연히 그래야지. 성경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면 더 하나님의 백성이고 당연히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고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야 되고 자기 백성들을 노비로 삼아서는 안 되고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그 당시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제사장들한테 제대로 먹을 것을 안 줘요. 율법이 파괴되고 나라가 엉망이 되니까 뭐 제사장이 뭘 필요하겠습니까? 레위인은 왜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이 느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래 제사장 출신 패밀리들이 전부 다 레위 지파인데 아론 지파들인데 그 사람들이 뭐 먹을 게 없으니까 전부 다 뿔뿔이 먹을 것을 찾으러 자기 영업하러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땅 파고 씨 뿌리고 수확해서 스스로 먹고 사는 성전을 포기하고 유기하고 방치했다는 것이.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이런 말 엉망이 진창인 것이 예루살렘. 우리 느헤미야는 이것을 다 고쳐요. 그러니까 이것은 good ending. 책을 쓰면은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해결하고 해결함으로써 이 책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 좋은데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13장 때문에 해피엔딩이 아니더라. 여기에 오늘 초점을 좀 맞춰보셔야 돼요. 일단은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왜 해피엔딩이 아닌지. 13장에는 remember라는 내용이 한 세 군데 있어요. 13장에. 14절을 한번 보실래요? 내 하나님이요.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 내가 말입니다. 저 못된 레위인들이 지금 성전을 버리고 다 도망갔는데 제가 다 잡아 들여가지고 제자리 지키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이야기예요. 이게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이야기라. 나는 돌아와서 할 일을 다 했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거의 강제로 성전에 오게 해서 성전을 섬기게 했다는 것이죠. 그거 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제가 제3자 독자로서 느헤미야라는 작가를 보는 그런 심정은 굉장히 나는 찜찜해요. 아니 느헤미야가 책을 썼다면서 왜 이렇게 기분 나쁜 감정으로 기록을 남겨놨냐. 두 번째 22절.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Show me mercy. 지 잘났다 이거예요. 내가 잘했으니까 하나님 내한테 좀 뭘 좀 이렇게 칭찬해 달라는 그런데 뭘 잘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은 그 당시로 돌아가서 성벽을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과 박이 갈라진다는 것이. 21세기 미국으로 와서 멕시칸 보드로 생각하세요. 벽을 세우는 거예요. 이 벽을 이렇게 세우면은 미국 안과 미국 바깥 멕시코 갈라진다. 멕시코 쪽에 통행이 많은 곳에 무엇이 형성됩니까? 시장이 형성돼요. 20절 장사꾼들과 가강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그 먹고 자고 하는 여관까지 생긴 거죠. 호텔까지 생기고 장사한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가 굉장히 가슴이 아픈 거죠. 그게 뭐 보통 때 하면 뭐 괜찮아요. 근데 안식일에 그러는 거예요. 그 안식일에 했다는 말은 안 믿는 사람들이겠죠.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들이죠. 근데 이방인이 하다 보니까 믿는 사람과 같은 유대인들도 거기 슬쩍 가가지고 물건을 사고 파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혁자로서는 이걸 참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이걸 다 때려잡은 거예요. 아까 나온 그 아주 funny picture가 뭐가 있어요? 잡아가지고 머리카락을 뽑아버리는 거지. 무슨 힘이 있어 그런지 내가 잘 모르지만 느헤미야 이 개혁에 성에 차지 않는 그 내용을 보고 자기가 할 일 다 했다. 하나님 보시나이까? 보십시오. 내 잘한 거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예요. 한 가지 더 마지막 보십시다. 29절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힘이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느헤미야가 여기 돌아와서 보니까 레위인들하고 제사장 직분 아론 그 자손들 그 관련되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앞에 보면은 27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 여인을 맞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악을 행하여 이방과 통혼을 했는데 거기에 typical example이 하나 나와 있어요. 28절을 보세요. 대제사장 엘리아시브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의 사위가 되었으니까 유대 가문하고 이방 가문하고 사건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 이름을 들추었을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강제이혼다시켜요. 에스라가 강제이혼시키면 그렇게 합니다.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냐. 느헤미야가 유명한 그 가문의 그 혼사를 갖다가 깨버린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Remember me. 날 좀 하나님 내가 잘했죠. 좀 잘 봐주세요. 이런 이야기. 그러고 나서 이 스토리가 끝나버립니다. 아니 느헤미야 스토리가 이걸로 끝나버려요. 30절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전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한 정한 기한의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그 자기한테는 이제 복을 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 보험주의권에서는 보통 복을 주십시오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다 따라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자,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책인데 성경을 읽자라고 시작했는데 읽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 부분이 제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세우고 몫을 주라고 다 이제 계획을 제대로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설명은 안 했는데 성전 곳간이 레위인들 먹여 살려줘야 되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여기 있었거든요. 이렇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계획을 했건만은 돌아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홀대를 한 것이죠. 왜? 아직까지도 그 문제, 경제 문제, 사회적인 문제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아까 우리 뭐 아모스서 읽을 때 보면은 돈 많은 사람, 고린도후서입니까? 연보를 해가지고 가난한 지역에 연보를 해가지고 선교사가 가지고 와서 은금을 주면은 부한자와 가난자가 균등케 한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거예요. 곳간이 비어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일하러 가버린 거죠. 제사장 직분을 굉장히 만홀히 여긴 것이죠. 성전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부분이 한 켤레가 되고 그 다음에 아까 통혼하는 거 있죠? 결혼하는 문제. 암몬사람, 모압사람, 이방사람들입니다. 롯의 자손들인데 그리고 암몬사람 도비아를 실제로 쫓아보내버렸죠. 강제로. 느헤미야가 강제로 이혼시키고 강제로 곳간을 채우고 흩어졌던 레위인들 다시 성전으로 불러모으고 강제로 시장을 해산하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 그림으로 제가 이제 표현한 거예요. 성벽 아래서 시장을 형성해가지고 안식일에 노동도 하고 장사도 하는 거. 산발랏과 통혼하는 것도 이혼을 강제로 시키고 제가 여기 빨간 걸로 뭘로 써놨습니까? 제사장 문제는 어디 문제입니까? 성전 문제예요. 안식일에서 시장이 형성되는 것은 이 성벽 아래라는 separation issue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자기 백성과 이방과의 그 분리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신앙이냐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저럴 수도 있죠. 다음에 이 제사장과 암몬, 모압과 이 통혼한 이 부분은 모세율법에 의하면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여러 번 수십 번, 골반 번 이야기하는 얘기예요. 즉 이것은 토라 이슈예요. 율법 이슈예요. 성전 이슈는 스룹바벨, 그 다음에 율법 이슈는 에스라, 그 다음에 성벽 이슈는 느헤미야가 일을 많이 해서 회복을 하는데 그 회복에 대한 느헤미야의 컴플레인으로 끝난다는 게 저는 이상하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혼자 발견한 게 아니고 제가 책을 좀 읽다가 보니까 이게 너무나 이게 나의 머리를 치는 그런 이슈였습니다. 성전 문제를 우리가 다 어택하고 율법 문제, 성벽 문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라는 이슈를 느헤미야, 에스라, 스룹바벨이 다 했건만 이게 왜 제대로 완전하게 회복이 안 되냐라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완전한 회복을 아직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 밑에 제가 써놨죠. 느헤미야서의 포로 귀환은 예언 성취를 뜻하지 않고 한 반은 맞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회복은 다 했으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역대기 마지막에 따르면 진정한 포로의 귀환은 아직까지 기다린다는 것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이슈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이전에 완전하게 끝나지 않았던 성전 회복, 완전하게 끝나지 않았던 노예 해방, 완전하게 끝나지 않았던 포로 귀환을 우리 예수님은 완성하신다. 이때는 아직 우리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의 때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분이 좀 나쁘다고 제가 좀 우습게 재밌게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한번 다시 돌아와 보면 그러면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스룹바벨의 이 계획 운동이 필요 없냐고? 그건 아니죠. 그런 이야기 쓰려고 한 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포인트는 뭔가 하면은 이 개혁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겸비하고 겸손해야 된다. 우리가 교회 개혁을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일으키고 하는 그 부분이 온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완전하지 않는 듯한 이 느헤미야의 그 스트레인지 엔딩 이야기는 혼자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에스겔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선배입니다. 한 5, 60년 선배예요. 그 선배가 이미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에스겔서를 가져왔습니다. 뭡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뱉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전 율법 이야기하면 너무나 딱딱해요. 거기 하트 이슈가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과 예레미야를 통해서 간간히 이야기했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영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복할 성전과 성벽과 율법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연결시키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언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You are my people. 이런 식으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에게 엄청난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꽉 붙잡고 있다. 이게 파운데이션 중에 파운데이션입니다. 아까 뭐 성전 기초 이야기했는데 그 파운데이션은 물리적으로 보이는 파운데이션밖에 안 돼요. 이 파운데이션 위에 계속 새 영을 부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플랜이 이미 에스겔에게 있었고 에스겔보다 또 앞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 이거 우리가 잘 알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억하라. 본래 율법은 돌의 인스크라이브예요. 이게 그 요새 붙이면 그 딱 하는 그 저기 전기 그 드릴로 막 이렇게 파듯이 하나님 팠다고요. 수천 년 전에.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과 그 사랑을 담은 것은 이렇게 하트에 circumcise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도려낸다는 것이죠. 그래야 똑같은 이 말, 이 파운데이션이 제대로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성취가 된다는 것이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풀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너무 우리의 생각에 맞춰가지고 당연히 하는 그런 스타일을 읽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운데이션,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 될 것이다. 그런 소망을 줘가지고 쫙 읽어보니까 오이 그 끝이 제대로 좀 성전도 회복되고 이스라엘도 막 커지고 이스라엘도 뭐 부하게 되고 나도 그 좀 옆에 가서 살면서 아파트 50평짜리 살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Yet to be accomplished.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때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낙심해도 괜찮아요. 기분 나쁜 말이 있어도 아, 우리 예수님이 뭔가 하시겠구나. 비록 예수님 오셔서 템플도 야 이 템플 필요 없어. 토라도 야 이 토라 필요 없고 라 하나님 사랑이야. 그것만 필요해. 이렇게 좀 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세워놓았던 그 장벽 때문에 부한자와 가난한 자가 갈라져 유대인과 이방인이 갈라지고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 통혼관계를 야멸차게 그어버리는 이 율법을 저희들이 어찌해야 할지 오늘도 저희들이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막힌 담을 허실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허례와 허식의 성전을 헐어버릴 것이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의 문자적인 그러한 율법들을 폐하시고 온전케 하려 하실 것임을 오늘 발견합니다. 우리 세길교회가 이 예수님의 마음의 할례를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진정 셀러브레이션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